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당시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천 번제 즉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 제사를 드리고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장수를 구하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또 부를 구하기도 않고 또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을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귀와 영광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겠다고 하고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한다. 전심을 다한다. 예, 솔로몬은 그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왕이었고 예, 자기도 이제 왕자고 곧 자기도 왕이 될 것이고 그에게 지혜도 있고 예, 요즘으로 치면 그 옛날 그 비평준화 시대에 가장 좋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리고 뭐 최연소 박사 뭐 이런 정도의 인물입니다. 예, 우리들이 잘 구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거기에 가깝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 애굽의 가치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이것이 한 단어인데,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다의 뜻입니다. 이렇게 결혼하다를, 여성들에게 말할 때는 우리 과거에 시집가다라고 표현을 썼고, 남자들은 장가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시대에서 왔다고 합니다. 서옥제, 라는 제도가 고구려 시대에 있었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집에 가서 들어가 사는데, 그 서자가 사위 서자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예,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면, 서양은 장서 갈등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모와 사위의 갈등, 그 서가 사위 서자인데, 결혼하면 남편이 그 아내의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그러니까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또는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 뒤쪽에 그 사위가 사는 집을 마련했는데, 그것이 서옥이라고, 그러니까 사위 서자에 집 옥자를 써서 서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가가다, 장가들다, 장가보내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 뭐 아들을 주지 말고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자기 조상들을 지배했던 그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을 두고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아무튼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솔로몬이 정말 지혜의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예. 그가 아버지에게 성전에 대해서 들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제1 의무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B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직무에 맞는 것을 구한다. 직무에 맞는 것을 구한다.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분별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판결을 내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아무튼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뭐 내용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기도를 먼저 해야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정말 바른 것인지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엉뚱한 거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그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이런 종류의 포도가 건강하게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데 하나님 제 가지에서 사과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 배가 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31편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정말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큰 것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그 이스라엘 전 역사상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직무에 맞는 기도,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드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부모의 삶과 믿음이 자녀의 삶과 믿음의 생명의 통로가 됨을 안다. 생명의 통로가 됨을 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아버지 다윗의 삶과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은 아, 이 상황에서 내 아버지였으면 무엇을 구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믿음이 솔로몬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삶,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지금 나에게 맞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므온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그의 삶과 그의 믿음이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든 아니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상관없이 나의 삶은 누군가에게 특히 나의 가족들에게 틀림없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생명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은 욕망의 통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최상의 유산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편 121편 1절 2절과 야고보서 1장 5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우리 시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성경이 지혜의 책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하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예. 그 3번 예, 16절에서 22절을 제가 CCBB라고 제목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CCBB를 사전에서 찾으면 여러 가지의 잘잘못이라는 뜻도 있고 예,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 뜻이라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알고 계시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샘플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A번 16절은 어떤 말로 시작됩니까? 예, 16절에 보면 그때에입니다. 예, 이 그때에는 그 한 단어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을 나타낼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예, 그 네, 요 이 이때가 그 그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 그 유명한 그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예,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찬양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최고, 최대, 최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힐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를 떠올릴 때마다 제 1번으로 떠올리는 것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더듬어 설교하면서, 이제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굉장히 암울하죠. 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려고 할 때에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예,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때 그 호적 때문에, 호정령 때문에,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래서 구약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호정령은 그 징세, 세금을 많이 걷고, 또 징병, 예, 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 치루어졌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황제가 자신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일상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이때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대한민국의 전 뉴스는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다 거기에 대한 언급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누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라고 한다면 10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누가 대통령이었는지 대한민국이 어땠는지는 다 기억나지 않고 이때 성경 공부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예, 2번, B번 솔로몬 왕은 왕 앞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네,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예, 두 창기입니다. 그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창기는 여관집 주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창기라는 단어가 가늠하다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가늠하는 여인들이라는 뜻인데, 예, 고대 중동에는 세속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로 그 매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그냥 직업적인 여성 성매매 종사자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 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매춘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그 남자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또 남편의 이야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지금으로 하면 그 유곽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여성들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여성들이 그 계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성매매 종사자니까 굉장히 천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인들까지 솔로몬의 왕에게 나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다스림이 최하층민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여성 성매매 종사자가 솔로몬에게까지 나아온 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것은 그네들이 해결을 했는데 거기서 해결을 다 못하고 왕에게까지 올라온 것은 일반 사람들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 솔로몬 왕을 찾아온 두 여인은 며칠 간격으로 출산했습니까? 17절, 18절 볼까요?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예, 사흘 간격으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왕에게 호소하는 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내 주여, 예, 우리 일부 성가대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 그리고 출산한 지 사흘이 지났다고 사흘이 지났고 사흘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자기 아기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젖을 먹이면서 얼굴을 얼마나 많이 갖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한 여인이 출산을 하고 또 사흘 후에 낳고 뭐 그 다음날 그 한 아이가 죽었을 수도 있고 며칠이 지나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 부모,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모를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출산하는 것을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십브라와 부와 삼파에게 그 이제 그 히브리 여인이 출산하거든 빨리 가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에 하면 이제 강물에 던지라고 했는데 그 삼파 여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히브리 여인들은 하도 아기를 빨리 낳고 해서 가면 그 낳고 없다고. 예,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낳았을 수도 있고 서로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이 있는 집에 우리와 함께 집에 있었던 사람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산모 이 두 사람이 모두 어느 아기가 자기 아이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디본 호소하는 여인은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 죽자 자기 품에 있던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예, 19절과 20절 볼까요?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예, 자신이 잠든 사이에 지금 잠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 호산인 여인의 말은 자신의 목격담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추측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럼에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진짜로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혜롭지 못한 그 진술입니다. 예, 또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일이 밤중에 그 잠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작과 끝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모인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 등에서는 악인과 선인이 또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한 것만 봐도 예, 악인인지 아닌지, 또 부유한지 아닌지, 뭐 많이 배역이 배운 사람인지 안 배운 사람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실제에서는 그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예, 이 집 안에 또 두 사람만 있었고,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고, 추측한 내용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2번, 두 여인은 모두 산 아기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상대의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와 같은 쟁론을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21절, 22절 볼까요?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예, 왕 앞에서. 예, 지금 아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침은 해 뜨기 전에 새벽이라는 의미이고요. 뒤에 있는 아침은 해가 뜬 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때와 환할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여인들은 왕 앞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왕 앞에서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 여인들이 모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아홉 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지 않습니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예, 근데 뭐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거짓 증거는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죄였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누가 거짓말하면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밝히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언에서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재판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예, 만약에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이겼다고 하면 상대는 뭐 재산상의 손해 보게 될 거고 또 심하면 투옥도 될 것이고 또 아니면 매질을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모함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그것은 고산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굉장히 큰 범죄로 보았는데 이 두 여인은 왕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큰 4번 예, 23절에서 28절은 예, 제가 촌철활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몇 해 전에 어떤 그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촌철살인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제가 촌철활인이라고 뭐 써서 글을 써준 적이 있는데 예, 이런 말이 있긴 있나 봐요. 제가 그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 촌철살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 치의 쇠붙이 그러니까 손가락 길이 하나만은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그것이 문자적인 뜻인데 아주 간단한 말로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또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도 그 살인이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짧은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촌철살인을 촌철활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예,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A번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이 무엇을 주장한다고 되뇌었습니까? 예, 23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예, 지금 솔로몬이 되뇌이고 있는 말이죠. 그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예, 지금 이 고소인의 말은 굉장히 애절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이지 못하고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추측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말은 짧고 단호합니다. 예, 우리는 애절하니까 참말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굉장히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말을 말하는 사람들은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틀렸습니다. 그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그 솔로몬 왕은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여성들 또 그것도 성매매 종사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두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 예, 귀가 두 개이고 예, 입이 하나인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하라고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사려 깊게 듣습니다. 예, 잘 들으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들립니다. 그렇게 들으면 좀 더 본질적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B번 두 여인이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솔로몬 왕은 칼을 가지고 오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 명했습니까? 예, 24, 25절 볼까요? 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예, 산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주라고 했습니다. 그 24절에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는 주어 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 없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재판은 증인이 두세 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재판이 친아들을 찾아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솔로몬은 지금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의 판결은 최종 판결처럼 보이지만 최종 판결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주면 당사자들이 분쟁은 종식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예, 사람을 죽이고 판결도 불완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 3번 솔로몬 왕의 판결에 산 아기의 생모는 아들을 향한 감정이 어땠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를 낸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자 또는 장기입니다. 예, 우리말에도 우리의 어떤 신체의 장기로 감정을 표현하죠. 예, 히브리 사람도 그 창자를 감정이 표출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요셉이 22년 반이 좀 더 지나서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또 마침내 그 친동생 베냐민을 만났는데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 그 단장이라는 말이 있죠. 또 거기서 단장, 연모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 중국 진나라의 환온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가다가 그의 종이 숲에 들어가서 그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떠났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이제 강을 거슬러 쏘고 가는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배는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예, 어미 원숭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는데 백리도 더 간 곳에서 배가 기슬게 닿자 어미 원숭이가 그 배로 뛰어들었지만 그대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원숭이의 배를 열어보니까 너무도 슬픈 나머지 그 원숭이의 장기가 다 갈기갈기 그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단장입니다. 단장. 예, 끈을 단자에 장기장자입니다. 예, 그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단장 연모라고 합니다. 예, 그 옛날 가요 중에 그런 노래도 있죠. 미아리 눈물 고개. 예,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생모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모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는 단어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아무쪼록입니다. 아무쪼록. 이 생모는 아들을 살리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판결이 오늘날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그냥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끝입니다. 예, 또 이렇게 주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디본 솔로몬 왕은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즉 고소인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 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예,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 이 대답하다가 이 열왕기상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그 아나인데 이 단어는 맹수가 부르짖다와 전쟁에서 병사가 큰 소리로 외치다의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맹수가 부르짖고 전쟁에서 병사가 큰 소리 치듯이 큰 소리로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극에서 보는 표현을 하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봐라, 저 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즉 예를 들어서 오른쪽인 여인에게 주어라. 저 여인이 이 아기의 생모니라. 그리고 거짓 증거를 일삼은 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여인을 당장 하옥하라. 그랬을 겁니다. 이 판결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환점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2번, 솔로몬 왕의 판결을 본 사람들은 솔로몬 속에 무엇이 있음을 보았습니까? 예, 28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하나님의 지혜. 예,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의 판결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소리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다,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그 전모를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왕을 존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왕을 왕으로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 백성들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자신의 총명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5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4번 솔로몬 왕 앞에 나온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기는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상대의 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실과 옳은 것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참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걸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인츠 딜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발달 심리학자인 콜버거가 1983년에 그 인간의 도덕성의 발달 단계를 제시하면서 만든 가설적인 딜레마입니다. 실제 있었던 게 아니고 가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인이 희귀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사는 마을에서 한 약사가 그 암을 치료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예, 약사는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200달러라고 그랬는데 한 예를 들어 한 천만 원 들였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예, 천만 원 투자했고 그 약, 그런데 그 알약 알 하나에 2000달러인데 그러니까 1억 원의 약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부인의 남편 하인츠 씨가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았지만 예, 1000달러, 5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약값은 1억 원인데 그 약을 만드는 데는 천만 원 들었고 하인츠 씨가 그 약사를 찾아가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약값을 절반으로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뿐만 그러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드리고 나중에 내가 꼭 나머지 절반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해도 노. 절망한 하인츠 씨가 그날 밤 그 약사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개발한 신약을 훔쳤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그 하인츠 딜레마인데요. 예, 하인츠 씨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하인츠 딜레마인데 꼭 이와 같은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좀 거창한 거 아니어도 흔히 하는 날로 뭐 물건을 살 건가 말 건가 예 그럴 때는 안 사는 게 맞다 그러죠. 예 또 어디를 갈 건가 말 건가 하면 가는 게 맞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혹시 갈등이 되었던 거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번 두 여인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생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함으로 누가 생모인지를 분별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이나 판결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우리 교회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출애굽기 18장을 볼 때 갑자기 이 본문이 저는 생각이 났거든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진짜 쓰러질 지경인 거예요. 예. 그럴 때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왜 혼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금방 쓰러질 거다.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못하는 것만 네가 해라. 그럼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냥 편히 하는 말로 정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지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쭉 그 후대까지 계속 어떤 국가 시스템이 됐거든요. 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뽑았을까요? 천부장부터 뽑았을까요? 십부장부터 뽑았을까요? 틀림없이 천부장부터 뽑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 십부장을 뽑으려면 6만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 천부장은 600명 뽑으면 됩니다. 600명 보고 이제 그다음 백부장이 6,000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니랑 함께 일할 사람 10명씩 뽑아라. 그러면 자기들이 10명을 뽑을 거니까 천부장들이. 그러면 됐죠. 또 그 백부장들 보고 이제 50부장은 12,000명이 필요하니까 니네들이 함께 일할 사람 두 사람 뽑아라. 예, 그러면 됐을 거고 또 그다음에 50부장은 10부장이 또 5명씩 필요하니까 그 너희들이 5명씩 뽑아라. 그러면 금방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제사장의 어떤 판단이 국가의 시스템을 구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꼭 이런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정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봅시다. 4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예,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 듣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참 대단하고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두 여인이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쟁론할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주변에서 못하게 많이 했겠죠? 아니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비록 하층민에만 일할지라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들음이 바른 판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 그 잠언 1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솔로몬이 말 그냥 왔을 때 그냥 대충 보고 그냥 너 아들이야, 네가 데리고 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판결을 내린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합니다. 예. 앞선 사람의 말이 맞을까, 뒷선 사람의 말이 맞을까, 잘 모릅니다. 예. 교회에서 특히 부부 상담을 따로따로 해보면, 예. 앞선 사람의 말이 좀 더 맞을 때가 많지만 어떨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온전하게 어떤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으로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듣는 마음으로 생모의 마음으로 들었던 것이죠. 예, 나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생명을 취하는 것을 선택한다. 생명을 취하는 것을 선택한다. 생명을 취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예수님께서 예,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낚는이란 말이 없습니다. 예.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산 아기를 둘로 나누라고 명한 것도 아기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려서 생모에게 안겨주기 위함이었죠. 예. 또 산 아기를 둘로 나누라는 솔로몬 왕의 명령에 생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되었던 것도 아들을 살리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생명 중에서 언제나 선택해야 되는 것은 생명입니다. 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중에서는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것인 거죠. 답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한다. 첫 시간에 열왕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정도로 은혜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예.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이런 지혜가 있었고 예, 또 그래서 이런 판결까지 내릴 수 있었는데 이후에는 형편없이 살아서 나라가 결국 두동강 나고 말았고 그 두 나라가 모두 다 망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다. 예, 우리는 다시 그 전철을 밟지 말자.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참 소중하지만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걸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 그 주신 그것보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남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여겨 자기 지혜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다가 예, 나라가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뭐 지혜를 비롯하여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과 함께 잠언 18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 잘 들어보십시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 그 성경 읽다가 처음 예전에 읽을 때 읽고 나서 제가 무릎도 치고 뭐 그 이마도 치고 그랬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라고. 예. 그러니까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후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 확인했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듣는 척하면서 듣지 않을 때도 적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삶을 깊이 들음으로 깨달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은 그 어떤 왕도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라를 꾸려가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기 위해서 날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옅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걷는 그 길이 내 생각의 길, 내 욕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른 길이 맞는지 늘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신발끈을 메고 다시 걷는 용기를 주시고 혹 믿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은총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속한 구역의 믿음의 식구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믿음의 삶에서 듣는 태도를 갖고 생명을 취하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